이거 있죠? 남자들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굴까?
상교사?
오, 비슷한. 어떤 작은 마을의 목사님이세요. 이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러시아라는 나라에 아주 넓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그 큰 나라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때였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몰래 몰래 가르쳤겠지. 그런데 어느 날 비밀 경찰들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막 잡아왔어요. 그래서 막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시베리아라고 하는 아주 아주 추운 지역에 있어. 그 추운 곳의 수용소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가두어두고 일도 시키고 하는 곳이야. 너무너무 배고프고 춥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발사 친구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떡하지? 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갔는데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죄수들도 머리가 점점점 길겠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길으면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죄수들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이발사들이 필요했어요. 이 친구는 바로 자기 목사 친구를 위해서 그 추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머리를 잘라주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편안한 자기 집을 떠나서 추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죄수들의 머리를 잘라줬어. 하루, 이틀, 일주일, 30일이 지나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은 많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갔는데 자기 친구는 나타나지 않아. 왜 내 친구는 나오지 않지?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턱 쳐다보면서 이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이발사 친구는 눈이 똥그려졌어. 내 친구다. 너무 불쌍하다.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았어. 그렇지만 꾹 참고 의자에 앉혔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 친구는 자기 이발사 친구를 아직 못 봤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오느라고. 그런데 이 감옥에는 규칙이 있었어.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들이 죄수들과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죄수들이 미리 이 이발사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 이발사와 죄수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 지금 뭘 하고 위로해 주지? 근데 말을 하면 안 되니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이 이발사 친구가 기도했어요. 머리를 깎아주면서, 머리카락을 점점 깎아주면서. 그런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머리를 깎을 때, 미용실 가서 머리 깎을 때, 또 집에서 엄마가 머리를 깎을 때 가끔 뭐라 그래?
머리 들어.
고개 들어? 그러지. 은주야, 머리 숙이면 안 돼. 좀 똑바로 들어봐. 그러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어. 유일하게. 이 이발사 친구가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얘기했어. 여보게, 고개 좀 들게. 내 친구 목소리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목사님은 고개를 탁 들고 봤어요.
그 말은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탁 봤더니 내 친구인 거야. 막 눈으로 서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이발사 친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고개를 들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할렐루야.
단순히 고개를 들게 한 말이었을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늘을 봐라. 또
힘내라.
바로 용기를 내라 하는 뜻이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친구에게 머리카락을 맡기고 앉아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이 이발사 친구는 그 다음 달에도 왔을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또 왔어요.
그 다음에도?
또 왔어요.
계속?
왔어요.
계속 왔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왔냐면?
3년 반.
3년 동안.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왔어요.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고생이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고개 들어.
여보게.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 말이었어. 바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 목사님은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고 깊은 낭망에 빠져 있었지만 친구의 기도와 도움으로 용기를 얻고 3년 동안 그 춥고 고생스러운 수용소에서 잘 견딜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 걸고 꼭 약속해.
우리는요 유난히 이제 좀 금슬이 좋은 편이에요. 네. 제가.
처음부터.
아, 그러니까 연애 때는 좀 많이 싸웠죠. 결혼하고 싸우면 연애 때 다 싸웠어요. 뭔지. 워낙 또 금슬이 좋긴 했지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내 그 기대치에 내가 실망해서 서운한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을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사는데. 또 어떤 또 서운함이 옛날 서운함까지 그냥 물밀듯이 내게 또 밀려와가지고 이제 내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회개가 되든지 표준과 기대치라는 게 이제는 없어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회개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진짜 우리 남편에게서 거치는 돌이 나였었느라고 내 스스로 내가 남편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내 인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 서운함이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정말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남편에게서 서운함 느낄 게 없어요. 문제가 난데 어떻게 내가 서운함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난데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마음에 거리 끼는 게 없어지는 거 있죠.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이 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강해지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부부관계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 것을 굳이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하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남편을 대할 때 이렇게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발을 시켜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명백하게 위배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침이 없는 것은 남편의 말을 순종해요. 나는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내가 혹시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쓸까봐 그게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돼서 말을 안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남편이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또 서운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집에 가면 시시콜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왜 얘기를 안 해요? 남편을 좀 이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이야기를 안 해도 아 남편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저는 애정표현을 잘해요.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그러고 있노라고 내가 잘 표현을 해요. 당신은 정말 애기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줄 때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고 예, 인정을 받는 거를 아니 근데 이거 성공인 것 같아요.
몰라.
다들 듣고 싶어.
남편이 늘 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것을 늘 이야기를 해줘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을 어떤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자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훈련이나 노력에 의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100%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정도로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질투가 나서 뭐 찍어요. 이거 내가 왜 찍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어때요? 서로 넌 이렇게도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넌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넌 노래를 못해. 달리기도 못해.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싸우지 않고 사랑해주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사람 다 정말 그럴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 그런 친구들이 돼주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아이들은 저런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좋은 감화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남편을 보느냐 아내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니까 정말 나쁜 것보다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부 다 내 욕심이야. 내 욕심.
네, 그러니까.
내 욕심 그것만 보면 아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을 탓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것만 버리면 아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진짜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깝다고 배려보다는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야 여기잖아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
말로서는 동경해주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한테 첫째 부부 지안에도 굉장히 절실해요.
특히 남자들은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사실.
네,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남자들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지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절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서로 싸우면 친구 아니야.